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 후손의 소망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에 오늘까지 합쳐서 약속 후손이라고 하는 작은 주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젖과 흙이 흐르는 땅으로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기근이 닥쳤을 때에 애굽까지 갔다가 그냥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오는 그런 모든 장면 속에서 초신자였던 그 아브라함, 그래도 믿음으로 첫 발자국을 띄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훈련 가운데서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그 앞전에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누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냐, 사도 바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로 저는 기억을 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약속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후손에게 꼭 필요한 자격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자격이 뭔가 하면 그게 이제 두 주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약속 후손에게 꼭 필요한 자격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속 후손들은 사는 삶의 목적이 그것도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약속 후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를 견뎌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망은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약속 후손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에 오늘 설교에 본론입니다. 그래서 약속 후손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세워두셨으면, 새겨두셨으면 오늘 설교 끝. 이게 다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내용은 조금은 들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약속 후손의 소망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소망이 아닌 것을 또 이야기해보면 되겠죠. 소망이 아닌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사라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소망이 아닌 것인데, 소망이 아닌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사라가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사라가 본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였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말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라는 뜻이고요. 사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주인 혹은 왕비라는 뜻이에요. 여주인 혹은 왕비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이 참 잘 어울려요. 왜 잘 어울리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진가 하면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적절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18장에 가보면 사라가 텐트 뒤에서 있다가 딱 웃어요.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주부에는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씩 이제 나누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라는 사라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A예요. 사라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었고 그리고 소망을 아예 두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저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가 이제 여기 17장에서는 그러진 않았지만 17장, 18장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겠다 했을 때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 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행함의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라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있잖아요.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애굽 땅에서 자칫 잘못하면 남편 잃을 뻔했잖아요. 자기는 힘들게 바로에 첩이 될 뻔도 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나오게 하셨어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롯과 결별을 하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결별하게 되었을 때에 롯이 평안한 곳을 찾으러 갔고요.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갔는데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 눈을 들어서 다 쳐다봐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받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요. 또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신들을 빌려다가 같이 따라가서 전쟁을 치르고 롯과 다른 그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구출해서 왔던 경험이 있죠. 그때 소돔왕이 나왔고 그리고 세겜왕이 나왔고 이제 여러분 기억 다 나시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웃었을까요? 아니, 믿으면 웃으면 안 되죠. 근데 믿는데 웃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면 실망하시니까, 기분 나빠하시니까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어요.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우리 그러죠?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 선교사를 위해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모습, 내 환경, 내 처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을 어휴 말도 안 돼요. 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못해요. 우리 가서 권면하고 그럴 때 그러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 권면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상황에 생겼을 때 우리는 안 돼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이러고서 우리는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지만 자기 처지를 돌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처지를 보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나의 처지를 하나님은 극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문제없이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서 정작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게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 문제예요. 1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사라의 이야기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어유 100세, 어유 살아 90세, 어유 안 되죠 라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사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게 B예요. 사라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소망을 두지 못했습니다. 어휴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어휴 하나님 농담도 잘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고 13년 전에 낳은 아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13살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로 어떻게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9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아니다. 사라,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다. 내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하죠.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뭐라고 얘기하신가 하면 아니다, 사라,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No, Sarah, your wife bear a son 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아내와 사라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인가 하면 13년 전에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종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 이 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16장에서 17장 넘어가는데 13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대신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늦둥이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 이 아들 아니세요? 하나님 딴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참에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들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로 대신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스마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다, 사라, 내 아내 라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겠다 그러면 훗날에 사라 말고 또 다른 종 얻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강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책망하세요. 사라에게도 책망을 하세요. 18장 같이 볼게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앞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방송국의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야 내가 못할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옛날부터 아니라니까 너 아내를 통해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준다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 요 종이 하나 있는 얘기 똘똘한 녀석인데 얘를 이방에다가 후사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 아들은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조금 바꿔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가 여호와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못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 그 이야기예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사라에게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사라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대안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대안에는 소망이 있었나요? 거기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안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늦게 86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늦둥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아내나 자기나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첩의 자식 그리고 종의 자식이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바꿔주면 안 될까라고 간청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곁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처음부터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긍휼을 왜 베풀어 주셨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좋은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것에 신경을 쓰고 눈앞에 있는 것을 소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롯과 결별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과 결별했을 때 롯은 소돔 앞에 있는 소돔성 앞에 있는 그 기름진 광야 기름진 평야를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반대편으로 갔 는데 척박한 땅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까치발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다리가 있었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더 멀리 봤을 거예요. 보는 거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경험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 자기 품 안에 있는 이스마엘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묶어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력을 적절한 것으로 인정하실 수 없었던 까닭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단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처럼 어떤 상황에서 한 번 믿고 잠시 쉬었다가 무슨 일 생기면 또 한 번 믿고 또 일이 해결되면 잠시 떠났다가 무슨 일 생기면 그때 가서 창고에서 마치 연장 꺼내듯이 꺼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애초에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너와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그 아들과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처신을 정말 잘하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태어나면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너 웃었잖아. 여기서 웃는 말이 하하하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피식하고 웃는 거예요. 마치 비웃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 아이삭이라고 부르는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을 떠올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오르니까 좋은 이름이고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제물로 바쳐지니까 그 믿음을 생각하면 좋은 믿음인데 요 상황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그 불신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대안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넓혀주시고 많은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보실래요?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지도에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정착한 지역들이고요. 그의 후손들이 정착한 지역이 파란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엄청나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번성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든든한 아주 건강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조건부로 우리가 교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봉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라에게도 소망이 없고 아브라함의 대안에도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오늘의 결론이에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맨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읽을 텐데 대형 집사님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내가 이들을 후손을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해 주실 거야. 그런데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과 함께 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부분에 이게 번역이 안 돼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됐어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나예요. 20절 말씀에는 이스마엘을 이와 같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누구와 맺는다고요? 이삭. 이스마엘이 이와 같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이 구속의 언약은 이 은혜의 언약은 잘 되고 있고 크고 강한 나라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이 아들 이삭과 함께 맺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But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Isaac. 이 아이삭 아직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난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은 너의 아들 이삭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저하고 같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와? 우리와 함께. 우리와 약속을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언약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언약을 누구와 맺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맺어주십니다. 그 선택받은 백성은 외모로서 색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해 주신 바로 그 사람들과 약속을 맺게 되시는 겁니다. 사라가 부인했어요. 못한다고. 어휴 나 같은 게. 어휴 절대로 못해요. 부인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니잖아요. 에휴 우리 와이프요. 어휴 안 돼요. 이 아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다 무시하셨어요. 사라의 부인한 것도 무시하시고 아브라함이 제안했던 그 제안도 다 무시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고 이미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옵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도 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소망을 가지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후손들에게는 소망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못한다, 나는 모자리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as is 있는 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이제부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후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약속 후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 후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